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오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두 책은 정반대의 책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쉽고요. 또 어떤 분처럼 믿음을 강조한 갈라디아서는 참 소중한 책이고 행위를 강조한 야고보서는 그렇게 가치가 좀 덜한 책처럼 여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오해입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갈라디아서든 야고보서든 둘 다 믿음을 강조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도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그 행함이란 것이 믿음과 상관없는 행함이 아닙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갈라디아서는 비교적 교회에 처음 나왔거나 이제 믿음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강조를 하다 보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더 강조했을 뿐이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반문점이 올 것 같으면 앞부분을 잘라내버리고 여기만 볼 것 같으면요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반면에 야고보서는요 이미 믿은 지 오래된 성도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행동이 그랬어야 되겠느냐라는 측면에서 행위를 좀 강조했을 뿐 그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야고보서나 갈라디아서나 믿음을 소중하게 다룬다는 점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다. 그런데 그렇게 기억하시는 것이 오해를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은 관점을 조금 바꿨어요. 그러면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 중에 어느 책이 더 과격할까요? 말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강조하는 책이고요. 하나는 믿는다는 성도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이걸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어느 쪽이 더 과격할까요? 얼핏 생각해보면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가 더 과격해 보이는지 모르지만 야고보서의 가장 과격한 표현을 찾는다면 아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건 굉장히 과격한 말입니다. 아니요, 무시무시한 선언입니다. 이 정도가 야고보서에서 가장 좀 거칠다라고 하는 말의 대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갈라디아서의 과격한 표현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행함을 강조한 책보다가 믿음을 강조하는 책이 훨씬 더 과격하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뜻도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과격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몇 군데 예를 들어본다면요. 갈라디아서는 1장 1절에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라고 시작합니다. 이거 굉장히 도전적인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첫마디에는 거의 인사가 있습니다. 인사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인사를 잘 시작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다짜고짜로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발언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첫 서두부터 굉장히 강성 발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퉁명스럽고 과격하게 책망하는 듯한 느낌이 처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됐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가끔은 회사에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뭐 이렇게 싸우다가요. 한 분이 그럽니다. 어떤 이유로 싸웠던 간에 싸우다가 도중에 한마디가요. 네가 월급 줬냐? 이리 나오면요. 네가 월급 줬냐? 내가 이 회사 다니고 내 이 직원이 된 게 네가 시킨 거냐? 네가 임명한 거냐? 이런 형태입니다. 심한 말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가 나를 사도로 세웠느냐? 사람이 나를 사도로 세웠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굉장히 어떻게 본다면 과격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1장 10절에 보시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 비위나 맞추고 너희 듣기 좋은 말이나 하란 말이냐? 이런 얘기죠. 여러분, 교회를 세운 이 사도가 이 성도들을 향해서요. 내가 너희 기분 좋게 맞춰주겠냐?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냐? 이렇게 나오는 건 굉장히 험한 말입니다. 난 너희 듣기 좋은 말, 너희들 기분 맞추는 말 못하겠다는 얘기잖아요. 2장에 가보면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로 본다면 그런 게 없지만은 사도의 서열을 따진다면요. 이 바울은 한참 뒤 아닙니까? 그런데 수제자 베드로에게 자신이 책망했다고 하는 얘기는 굳이 뒤집어서 말한다면요. 수제자인 베드로도 책망한 내가 감히 여러분들이 지금 옆길로 세고 있거나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을 가만둘 수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복음을 왜곡시키거나 믿음을 거부하거나 믿음을 율법과 바꿔치기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베드로를 책망한 내가 감히 그 책망 못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혹독한 이야기입니다. 3장 1절 시작할 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표현이 좀 격하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쓰는 사석에서 흔히 하는 말로 하면 야,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5장 12절에요. 할례를 참 중요하게 여기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얘기하다가 그렇게 할례가 중요하거든 아예 막 통째로 잘라버려라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할례가 그리 중요하거든 껍질만 베지 말고 아예 막 통째로 잘라버려라. 그러세요.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과격한 말 중에 이게 아마 제일 과격한 말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과격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과격할까요? 왜 이렇게 거친 말로 책망을 하고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전체를 만약에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한다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이 진리는요, 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에 반대하거나 이 진리를 왜곡하거나 이 진리를 거스리는 사람들을 상대로 바울은요, 이렇게 과격하게 도전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 이게 뭐 특히 이상할 거 없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그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생각이 이거 틀렸다고 생각이 들면요. 저거 이단이라고 생각이 들면요. 아니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세력이라고 생각이 들면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앞장섰던 그야말로 정신없이 뛰어다니던 그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 이제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에 감격해서 이걸 전하는데 이걸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격한 말을 퍼붓는 거 별로 뭐 이상할 거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침범하거나 건드리거나 왜곡하는 사람에게는 바울이 견딜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싸우더라도요. 그 사람에게 건드려서 안 될 부분은 건드리지 마세요. 부부 사이에 특별히 건드리지 말아야 할 건요. 시댁 건드리지 말고 처가 쪽 건드리지 마세요. 둘이가 싸웠으면 둘이 문제만 갖고 하지. 둘이서 싸우다가 이게 점점 번져가지고 아 문제까지 갔다 그 다음에 시댁 갔다가 친정 갔다가 이러면 거의 끝장이 날 소지가 있습니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요. 건드리지 말아야 할 부분은 건드리지 마셔요. 바울이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 이건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걸 건드리니까 이렇게 과격한 말로 책망을 하고 도전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소중한 것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가 그 다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우리가 살펴보면 굉장히 표현이 부드러워져 버립니다. 대표적인 것이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는요, 필연적으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거하고 동일한 의미가 5장 16절에도 있고 25절에도 있습니다. 25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성령과 함께 걸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요, 나 혼자 성령과 함께 걷는 거 아니에요. 이 성령과 함께 나도 걷고 내 형제도 걷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형제가 모두가 함께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요, 그렇게 걸어가노라면 그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말씀과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과 함께 걸어라라는 말은 결국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된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말씀 있죠? 짐을 서로 지라는 이 말씀도 역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말씀이나 성령으로 행하라는 말씀과 전부 맥이 다 있는 말입니다. 같은 말로 생각하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 2절 뒤편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러죠.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하고 형제를 사랑해서 종노릇하는 것하고 이건 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다. 별개가 아니에요. 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그것만으로 천국 가고 그런 게 다 됐다.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걸 야고보식으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란 얘기와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진 성도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잊지 마셔요. 내가 믿으니까 다 됐다가 아니고요. 내가 믿어서 의로워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를 사랑할 수 없다면요, 내가 가진 이 믿음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마음 아픈 형제가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생각하셔요.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을 잘 갖고 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서로 짐을 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형제가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고 말합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고 잘 지나고 있는데 우리 곁에요? 참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선물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런 감격으로 산다는 것인데 그걸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런 걸 잘 의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그 무거운 짐진 형제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서 함께 나누어질 형편이 못 되고 내가 져주려고 해도 아무리 해도 잘 안 된다고 생각이 되면 최소한도라 함께 아파는 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함께 믿음으로 구원받은 형제 된 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데 대해서 이의를 달면 그렇게 과격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그 형제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고 말합니다. 이건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조금 더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검찰총장 후보자가 아마 사퇴를 할 모양입니다. 신문의 헤드라인에 크게 났던데 그걸 보면서 저 가슴이 좀 답답했습니다. 뭐 좀 할 만한 사람 나오면 전부 다 떨어지는 거예요. 잠깐 최근 몇 년 사이에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내로라 하는 사람이 청문회 나왔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보셔요. 그건 달리 말하면 지도자 자리에 앉을 만한 사람들 중에 그렇게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막 그건 그렇다 치고 오늘 여러분 그 검찰총장의 후보로 올랐다가 사퇴를 했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돼가는 거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 드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들었을런지는요. 그만 우리하고 너무 먼 거리 있으니까 놔두고 우리 주변 합시다. 우리 주변에 함께 지내는 성도나 아니면 우리 이웃 중에 누군가가 범죄했다. 그런 분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아니 보통 우리는 뭘부터 무슨 얘기부터 먼저 하죠? 제일 쉬운 것이요 비난하는 겁니다. 집사가 돼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뭐 이래 되죠. 맨날 뭐 집사 장로만 욕할 수도 있습니까? 가끔 신문에 보면 목사도 나옵니다. 그러면요 세상에 어떻게 목사가 돼가 이럴 수 있냐 이 얘기부터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게 쉬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는 그런 일을 보게 되거든 뭐부터 하라고 그럽니까? 1절에요. 어느 글자가 제일 먼저 눈에 보이시나 보세요.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나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자, 그 다음 어느 글자가 제일 먼저 보이세요? 신령한 너희는 이게 제일 먼저 보이셔요? 그렇게도 신령하셔요? 좋습니다. 어느 글자가 제일 강하게 와 닿습니까?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어느 글자가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셔요? 신령한 자요? 두려워하라가 아니고요? 앞뒤를 다 자르면 이렇게 됩니다. 누가 범죄한 것을 보거든 너도 두려워하라. 이 말도 됩니다. 두려워하라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너 자신을 살펴가는 것은 그 위에 두려워하라와 같은 겁니다. 그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잡고가 나오죠.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런데 그 앞에요. 어떻게 바로잡아요? 온유한 심령으로요. 여러분 누군가가 범죄하는 것을 딱 보거든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온유한 심령을 가질 것. 둘째, 바로잡을 것. 셋째,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두려워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셋 중에 어느 것이 제일 쉽습니까? 셋 중에 어느 것이 제일 쉬워요? 여러분, 형제가 잘못했거나 누군가가 잘못했거든 그걸 비난하는 건 이게 아예 나오지도 않습니다. 제일 쉬운 건데 나오지도 않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 이 세 가지부터 먼저 나와야 됩니다. 어느 것이 제일 쉬워요? 어려워요. 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봅시다. 하나씩 순서대로 봅시다. 누군가가 범죄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요. 우선 온유한 심령을 갖기. 집사가 어째 저 이러기 전에 뭐부터 하라고요? 아, 내가 어떻게 저 성도를 사랑하고 돌봐서 저런 실수를 안 하도록 해줘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먼저 가지라는 겁니다. 안 쉽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4절에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성도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을 바꾸면요. 사랑이 아니면 말도 하지 말라. 제가 언제 그렇게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를 사랑함이 없다면요. 그 사람이 뭘 잘못해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참 말이 많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만 두고한 얘기 아니고요. 교회들이 대체로요. 교회 안에서 뭔 일 하나 있으면요. 왜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누군가가 수고해가 뭘 하나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고 친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뭔가 하긴 했는데 본인은 잘 안 하고 했는데 그걸 내가 보니까 저것 무슨 사고다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요. 이건 누가 또 이랬나 이러지 말고 뭐부터 하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요. 이거 한다고 얼마나 고생했겠노? 하는 거는 바보같이 해놨다마는 그래도 얼마나 고생했겠노? 이 마음부터 먼저 먹으란 얘기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으니까요. 근데 그 다음 것이 제가 보기에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한 온유한 심령으로요. 바로 잡으래요. 다른 사람이 뭔가를 잘못했는데 저걸 설명을 하고 고쳐서 바르게 고치라는 거, 고치기가요? 쉽지 않습니다. 에이, 마 모르겠다. 누가 알아서 하겠지. 이래서 그냥 넘어가기가 쉬운데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은혜가 하도 넘치는 곳이라서요. 그냥 은혜로 넘어가기를 좋아하죠. 막 웬만하거든 은혜로 넘어가셔요. 큰 문제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될 것도 없는 건데 뭐 내 마음에 좀 안 들면 다 입을 대가지고 시끄럽게 할 바에는 차라리 은혜로 그냥 넘어가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잘못인데도 불구하고요. 막 은혜로 넘어가면 이게 점점 곪아서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명백한 잘못이거나 이거는 고쳐야 되는 것이 확실하다. 진리 문제에 걸렸다고 생각이 되면 이건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안 하면 언젠가는요. 모두가 한꺼번에 망해버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럴 정도가 아니라면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요. 다 이 사람도 입대고 저 사람도 입대고 그러지 말고요. 조금 뭐죠? 온유한 심령으로요. 좀 부드럽게 묻어져갈 여유도 우리에겐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진짜 고쳐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입도 빤 것 안 하면서요. 별거 아닌 문제에 대해서 날 뒤에서 말이 많은 것이 사실 우리 교회의 풍토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니까 기억하셔요. 다른 사람이 실수했습니다. 비난하지 마셔요. 성내지 마셔요. 삐지지 마세요. 오직요. 온유한 마음으로 참 잘했으면 좋겠는데 어째 저러냐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든 지혜롭고 부드럽게 그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을 살펴서 두려워하라고 얘기하죠. 저 사람이 저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은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두려워해서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타산지석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남이 잘못했는 것을요 교훈 삼아서 나는 더 잘해 가도록 그렇게 하란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그 잘못을 바로 잡는다고 나섰다가 나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우리에겐 참 많습니다. 남의 잘못을 비난하고 그러지 말고요. 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부터 살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용감해집니다. 그래서 남이 잘못하면 용감하게 지적부터 하고 책망부터 하고 비난부터 하는 거죠. 잘된 일이든 잘못된 일이든 그런 일에서요. 그 일을 계기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익합니다. 가끔은 술을 대단히 좋아하는 아버지, 가정도 돌아보지 않고 술만 품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아이는요. 술꾼이 될까요? 술 안 먹는 사람이 될까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술 때문에 저렇게 가정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걸 뼈저리게 보고 자란 아이가 나중에 술꾼이 될까요? 술 안 먹게 될까요? 흔히 우리 말하는 건 본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뭐 똑같게 되겠지 뭐.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것도 맞고요.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에 아들은 전혀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정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이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자신을 어떻게 다스려 나가느냐에 따라서 아버지의 그 엉망진창의 삶이 이 아이를 선하게 이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무슨 공을 세운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걸 보고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마음을 다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집에 있는 성도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했거나 혹시 범죄했을 때라도요. 그걸 보고 두려워하며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가 있다면 우리에겐 그것이 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정돈을 한다면요. 형제가 범죄했다는 걸 알게 되면 비난부터 하기 쉽지만 비난하지 말고 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를 대할 때요. 항상 온유함과 그다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해야 합니다. 범죄한 형제에게는요. 온유한 마음으로 다가가고요. 자기 자신에게는요. 아주 냉철함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성 잘 내는 사람은 가만히 살펴보면요.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확실히 많아요. 좀 점잖게 표현해서 구린 부분이 있는 사람이 타인에게 더 과격하게 나가는 법입니다. 혹시 우리 형제들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으로란 것은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우리라면 범죄한 형제를 그렇게 온유함으로 돌아보고 우리 자신은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또 해야 될 문제가 아까 2절에 나와 있는 짐을 서로 지라는 거죠. 여러분 형제의 짐을 그 남의 주에 무거운 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가 힘들어하는 그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법이란 예수님의 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법이 뭐가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힘들어하는 형제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베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멍에를 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그걸 배웠다고 한다면요. 이제는요.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의 멍에를 저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은 지 1, 2년도 아니고 오래 믿었다고 자랑하면서도요. 여전히 남에게 짐이 된다는 것은 다른 형제에게 짐이 된다는 것은 참 곤란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짐이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하니까 3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3절 보세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스스로 속인다라는 말이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이 아니라서 의미가 좀 선명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속인다는 것은 선명하게 표현을 바꾸면요. 자기를 속이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아무것도 된 게 없으면서도 자기가 아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남이 보기에는 안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뭔데 얘기합시다. 서울의 큰 교회 장로 후보 한 분이요. 올해에 장로 7수에 도전한답니다. 장로 7수. 말이 좀 이상하죠? 쉽게 말해서 지난해까지 6번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제도가 약간 다른 교회하고 특이해서 그런 현상이 생겼대요. 무슨 얘기냐면 난예배 때에 장로 대상이 될 만한 사람들을 난예배 출석하는 교인들이 투표를 다 한답니다. 뭐 예배가 한 5부, 6부쯤 되나 봐요. 예배 마치고 투표하고 가고 예배 마치고 투표하고 가고 이렇게 해서 장로 후보를 뭐 2배수를 뽑는다든가 그렇게 뽑는답니다. 그리고 저녁예배 때요. 한 번 더 소위 말하면 결선투표를 하는 거죠. 난예배 때에 선출되어서 올라온 그 후보 명단을 두고 저녁예배 때에 다시 투표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묘한 것이요. 난예배 때 투표하면 항상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녁예배만 하면 항상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녁예배는 많이 안 오시잖아요. 저녁예배 오시는 분은 이분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옵니다. 낮예배 때는요. 이분에 대해서 대충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충 안다는 건 뭐예요? 대구의 어느 장로님 모양으로 행사 때 수건 열심히 돌리고요. 그 다음에 사람 보이는데 나서서 많이 이래 설치고 다니고 하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죠. 그러니까 낮예배 때는 표가 많이 나와요. 저녁예배 때는 겉으로만 아는 것이고 속속들이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투표에서는 6년 내리다지 떨어졌는데 올해 가을에 또 나온다고 지금 그러고 있답니다. 그래서 별명이 설마 장로 7수까지 도전을 하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입장이 되면 교회를 향해서 무슨 제안을 하고 싶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분이 한 얘기는 이겁니다. 투표 방법을 개선합시다. 투표 방법을 개선합시다. 어떻게요? 어떻게요? 낮예배 한 번으로 끝냅시다. 이게 그분이 제안한 방법입니다. 낮예배 때 2배수로 뽑지 말고 낮예배 때 한 번으로 딱 정수만 투표하고 끝냅시다. 이게 그분의 선거 방법을 개선하자고 내놓은 제안이랍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전형적으로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아니, 자기 자신을,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모른 채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해석을 빨리 해봐야죠. 자기는 충분히 표가 나오는데 왜 안 되냐 이거예요. 왜 저녁에 나오는 교인들이 자기를 안 찍냔 말이에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본인만은 그걸 모르나 봐요. 이만하면 내가 그래도 뭐 된 거 아니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요. 그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자기 생각만으로 결정을 내리지 마셔요. 그거는 내가 나를 속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니, 내가 나한테 속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잘 아는 다른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나는 이만하면 목사 되는 게 확실하다. 사명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좀 참아라 그러거든요. 생각해 보아야 할 여지는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 받기 위한 제도 중에요. 교회가 청빙을 안 하면 목사 안수를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청빙을 해야, 교회가 이분을 목사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해야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도록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만하면 목사 충분하지 않느냐? 그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인정하고 받아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공부도 안 마쳤는데 교회가 청빙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인정을 못 하겠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참 제도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한국에서 그것이 인정 때문에 조금 흐려지고 있다는 거죠. 가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 청빙은 해서 목사 안수는 받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교회로 떠나주세요. 이게 뭔 말입니까? 우리 교회에 목사로 모실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불쌍하니 목사 청빙은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목사 시켜는 드릴 터이니 목사 되시거든 다른 교회로 가주세요. 이게 한국교회의 인정이 베푸는 참 묘한 잘못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생각에 이만하면 됐고 이만하면 내 얼마든지 이럴 자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함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면밀하게 살피고 주변에서 나를 잘 아는 사람이 거기 어떻게 동의하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란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에게 속는 거예요. 이걸 2절 말씀과 연결을 시켜보면 형제의 짐을 나누어 지지 않으면서 자신이 뭔가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형제의 짐을 기꺼이 나누어 지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되지 못한 자란 뜻입니다. 바울 시대의 율법주의자들요.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율법을 지켰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뭔지 제쳐놓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이걸 오늘식으로 말한다면 성도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다른 연약한 성도를 돌아보거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제쳐놓고 예배만 출석 잘했으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자기를 속이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형제에 대한 사랑은 없이 종교적인 의무에만 예배나 기도나 헌신 이것만 열심히 하면서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4절 보세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자신을 아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자세히 살펴봤더니 자랑할 게요 어디에만 있다고요? 자기에게 자랑할 것만 있더라는 얘기는 말을 뒤집으면요 남에게 자랑할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남 앞에 나서서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본래부터 내가 가졌던 거, 내가 노력해서 얻었던 거 이게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다 누리게 됐고 가지게 됐다고 한다면 이거 어디 가서 자랑해요? 정 자랑하고 싶거든 자기에게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남에게 자랑할 게 없답니다. 속이 충실한 사람일수록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남에게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 앞에 잘난 체 하지 말고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만 잘 감당하라. 그게 뭡니까? 형제 짐을 지라는 거예요. 형제를 돕지는 않고요. 힘들어하는 형제를 사랑하며 돌보지는 않으면서 내가 이렇게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이렇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5절에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그랬죠. 5절에는 자기 짐을 지라고 그랬고 2절에서는요.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져야 할 짐 중에는 나누어 져야 할 짐도 있고요. 자기 혼자 져야 할 짐도 있는 법입니다. 이거 어디 가서 좀 뻐기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좀 드러내고 싶은 이거는 자기 혼자 져야 할 짐입니다. 성도들에게 덕이 되지 않고 교회에 덕이 되는 것보다는 그냥 내 얼굴만 나타날 이럴 것 같으면 혼자 져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에게 자랑할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반면에요, 형제의 어려움은 이건 혼자 지게 놔둬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짐은 서로 나누어 지라는 겁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느 성도가 누가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짐을 나누어 지지 않으면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말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맞느냐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유행했던, 뭐 최근인지 오래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유행했던 말 중에 너나 잘하세요 이런 거 있었죠. 자기 일도 잘 못하는 주제에 나무 일에 자꾸 참견해가 잘난 체 하는 거, 그런 걸 꼬집는 뭐 유행어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대체로 그런 경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 눈에 들어있는 대들보는 안 보여요. 대신에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이잖아요. 남의 흠을 잘 잡는 사람요, 자기 흠은 그보다가 몇 배 더 많은지 모릅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는요, 결단코 그럴 수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안 생겨납니까? 짐을 서로 나누어 지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실수하지 않는다 뜻입니다. 힘들어하는 형제가 누가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살펴서 그 짐을 내가 나누어 지려고 살피고 있다고 한다면요, 이런 성도들에게는, 이런 성도들의 눈에는요, 이 다른 사람의 잘못이 크게 보이는 일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목숨보다 더 소중한 진리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어서요,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는 얼마나 또 귀한 존재였겠습니까? 그 성도들에게 긴 이야기를 한 후에 마지막에 간곡히 당부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는 것,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것, 다 의미를 재해석해보면 정말 성도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이요, 우리가 아무런 노력한 것 없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을 한 것 없이 하나님께서 그저 말로도 할 수 없는 선물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 선물을 받은 성도는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부디 바라건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 이런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할지요. 혹시 힘들어하는 일이 있으면 어찌든지 그 짐을 나누어 지려 하고요. 혹시 나 때문에 또 누가 실족하지 않는가 아주 조심스럽게 살피고 그렇게 노력함으로 해서 이 효자제일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었는데 이 한마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평생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소중하고도 소중한 이 복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감히 여기에 도전하는 무리들 향하여서 그렇게 과격하게 호통을 쳤던 그 바울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걸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옆에 있는 우리 형제들, 이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하는 이 형제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로 달 수 없는 고난 끝에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함께 믿음으로 의롭게 된 형제, 귀하디 귀한 형제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형제인지 잘 깨닫게 하시고 손에 손을 잡고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며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대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셔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저희들에게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드시고 간섭하셔서 정말 이 땅에 아름답고 귀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